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열왕기하입니다.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시어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삶을 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맡기신 일을 다 마침으로써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영광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영광을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다시 누리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세상 사람 가운데서 몇 사람을 뽑아서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들을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정말로 깨달았으며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모두 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세상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의 능력으로 곧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능력으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한 사람을 빼놓으면 이들 가운데서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은 멸망할 사람이었고 그를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아직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넘치는 제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합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이들을 구별하여 이들이 당신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저는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저 자신을 바칩니다. 그것은 이들도 진정으로 헌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 기도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 기도는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이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사람들이 제가 있는 곳에 저와 같이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었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들 안에 있게 하고 저 또한 이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Ooh.
열왕기하 제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 그때 요람 왕은 그날로 사마리아로부터 행군하여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한 다음에 전쟁터로 가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 물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나의 군대가 곧 임금의 군대이고 나의 군마가 곧 임금의 군마가 아닙니까? 이에 요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여호사밧은 예돔의 광야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예돔 왕이 함께 출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돌아 행군하는 이래 동안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났다.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아,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였다. 사바스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종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새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러 가십니다.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검은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리하여 검은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팔아.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들께서는 요새화하던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다른 한편 모든 모압 사람들은 여러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을 만한 사람, 징집 연령이 된 사람은 모두 소집되어서 위로 올라와 국경에서 그 왕들과 대치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지인에 이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쳤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 진 안에까지 쳐들어가서 모압 군인들을 무찔렀다. 그들은 또 성읍들을 파괴하고 옥토에는 모두 돌을 던져서 돌로 가득 채웠다. 물이 나는 샘을 모두 메우고 좋은 나무를 모두 쓰러뜨려서 길 아래 서서 돌담만 남겼는데 그것도 무린 맥군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제야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 잘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주는 벼와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지 로마서 강좌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의 종이 되신 것은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것을 증명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방 사람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 당신께 감사를 드리며 당신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방 사람들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성경에는 이렇게도 쓰여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미하여라.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자손이 일어나리니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릴 뿐이시라. 그들이 그분께 소망을 두리라. 희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을 온갖 기쁨과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여러분에게서 희망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는 열방이라는 단어가 무려 다섯 번이나 등장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열방을 구원으로 불러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의 교훈과 예수도의 모범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같은 이방 출신의 지체였던 나와 다른 사람들을 그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한 가족이 아닌 것처럼 서로가 방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결론부터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같은 민족으로 한 문화권에 속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모든 열방을 주님께라든가 땅끝까지 복음을 이라는 구호는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부끄러운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두려운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명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약한 형제와 자매를 받아주고 수용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귀중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8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도께서는 약속의 민족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이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도께서는 누구보다도 먼저는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오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서 4장 31절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계속적으로 거역하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어겨질 수 없으셨고 이미 앞의 9장에서 11장에서 살폈던 대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약속을 철회하시거나 어기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더욱 분명히 하심을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셨고 베드로 사도까지도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초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은 열방을 구원으로 받아들이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 백성을 위하여 율법 아래 나셔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한 혈통으로 출발한 온 인류를 다시 복음으로 회복할 것을 이스라엘의 신앙적 영웅인 다윗의 선언과 율법의 대표자였던 모세의 신명기를 통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9절 상반절인데 할례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미쁘심 때문이었다면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함께 누리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을 크게 경험했던 다윗은 고백하기를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9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여기에 인용된 말씀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0절입니다. 바울은 다윗의 선언으로는 부족함을 느껴서인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받아서 준 모세의 선언을 인용합니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신명기 32장 43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의 약속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언약을 잘 지키고 신앙이 성장해서 연약한 형제를 받아주고 수용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구별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즉 믿지 않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함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1절인데 이 말씀 역시 시편 117편 1절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그러므로 종국적으로는 모든 이방인 세계에서조차 예수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만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찬양하는 광경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에게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윗과 모세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으로 불러들여 찬양케 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약의 선자의 대표격인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모든 인류의 소망의 뿌리는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후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2절이죠.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짐승과 같이 되었고 진정한 소망을 잃어버렸어 죄와 사망의 절망 속에 잡혀있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저주의 쇠사슬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진정한 인간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와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서야 비로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3, 4절의 약속을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히 채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13절에서 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전함에 있어 너무 두려운 분으로만 말하는 경향이 있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감정으로 가르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72편 14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만이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믿음 안에서 그 백성들에게 충만히 채우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13절 상반절이죠.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채우시는 주체이시고 그 좋은 것들이란 모든 기쁨과 평강이며 채우시는 장소는 믿음 안에서이고 채우시는 상태는 충만케입니다. 이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충만케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 하반절인데 소망은 사람이 바란다고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주체도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소망은 절대로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넘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소망을 가진 자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자신만이 아니라 옆의 사람들에게도 부드러움으로 다가서게 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바울이 말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대로 우리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느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을 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올바른 분류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기록했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주시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는 방법 등을 깨닫기 위해서는 신약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은 구약을 크게 세 구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을 율법, 유대인의 역사, 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사복음서, 초대교회의 역사, 바울서신, 일반서신,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신약도 구분해서 연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에 어떤 책들이 있는지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처음 다섯 권은 율법책입니다. 이를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모세율법을 토라라고 합니다. 이 다섯 권은 모세가 쓴 것이며 인간의 시초와 그들이 살았던 초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그리고 족장시대의 일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처음 다섯 권 모세 오경은 창조 때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까지를 알려줍니다. 그 시대에는 성문화된 하나님의 법이 없었습니다. 각 종족별로 족장들이 자기 종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거국적인 예배 제도는 모세가 율법을 받은 후에 실행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구출된 사실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그들의 방랑생활의 역사와 율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당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주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모세시대라고 합니다. 모세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끝을 맞게 됩니다. 그 다음 구약의 12권은 유대민족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역사책이라고도 합니다. 이 책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유대한 민족이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함으로써 포로가 되어 먼 나라로 잡혀가게 되었는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부가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역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권의 책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이 책들 가운데는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권은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이 다섯 권의 시가서는 일반적으로 헌신과 훈계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는 번역할 때 운율이 사라져서 시 같은 느낌을 주지 않지만 성경 가운데 가장 애독하는 책들에 속합니다. 이 다섯 권의 시가집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시편 23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시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쓴 지혜의 책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솔로몬 왕의 훈계보다 더 훌륭한 지혜의 말을 찾지 못합니다. 욥기는 한 부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과 자식을 잃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함으로써 갑절이 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분류합니다. 대선지서는 소선지서보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레미야 예가를 제외한 모든 선지서들은 그 내용을 예언한 선지자들 이름을 그 책의 표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선지서로 구분하는 다섯 권의 책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로 구분하는 책들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입니다. 이 가운데 이사야서는 다른 어떤 선지서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기 때문에 메시아적 예언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예언 외에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던 때 일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여러 선지서들도 유대와 그 이웃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이번에는 신약에 나오는 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처음 네 권은 저자들의 이름을 따서 표제를 붙였습니다.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들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이 책들은 각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기도 하였고 어떤 사건은 한 복음서에만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모세시대는 끝나고 세상 종말까지 지속될 그리스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이 책에는 그리스도 교회의 설립 과정과 사도들의 전도활동, 초대교회의 역사 등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또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의 예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1권의 책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법을 교훈하는 서간집입니다. 그 가운데 더러는 개인에게, 더러는 여러 회중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처음 13권은 바울이 썼습니다. 그 13권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그 다음 8권의 서신은 일반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신들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그리고 유다서입니다. 이 모든 책들은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기록한 저자의 이름을 표제로 붙였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저자가 바울 아니면 아볼로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정확히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기록한 예언서로 앞으로 속히 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많은 부분이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책은 매우 고귀한 책이며 우리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성경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두 귀중하지만 신약은 구약보다 우리와 더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반면에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 이전 사람들에게 적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제는 구약이 필요 없다거나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약이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5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유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구약이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인자로 온 바로 자신이며 성경이 자신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했다는 것과 그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성경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그 당시의 유일한 성경은 구약이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시편에서, 잠언에서, 그리고 예언서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전체가 예수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자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당시 내시가 구약의 어떤 부분을 읽었더라도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자기가 있는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빌립이 성경의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관해 내시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연구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